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우크라이나군이 밝혔습니다. 세르이 체레바티 우크라이나군 동부사령부 대변인은 어제 우크라이나 국영방송에 러시아가 우리 병력이 요새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바흐무트의 건물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체레바티 대변인은 러시아군이 지난 24시간 동안 대포와 다연장 로켓 발사기로 324차례의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남부 미콜라이우의 비탈리 김 주지사는 러시아군의 미사일이 미콜라이우 시내 아파트 한 동과 개인 주택 한 채를 타격해 한 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다고 텔레그램을 통해 밝혔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 헤르손에서 어제 러시아 저격수의 공격으로 이탈리아 신문기자 한 명이 부상을 당하고 취재를 돕던 우크라이나인 한 명이 사망했다고 로이터통신이 해당 기자가 속한 이탈리아 라 레푸블리카 신문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적어도 5명의 언론인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중국 무역거래에서 위안화 사용이 사상 처음으로 달러화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어제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중국의 국제거래에 이용된 위안화 규모가 지난 2월 4,345억 달러에서 지난달 5,499억 달러로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중국의 전체 대외거래에서 위안화 결제 비중이 48.4%였던 반면 달러화 비중은 46.7%로 전월인 2월에 48.6%보다 감소했다고 전망했습니다. 중국은 위안화 사용을 국제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무역에 위안화 사용을 오랫동안 장려해왔다고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 자료를 인용해 지난달 무역금융을 위한 국제통화거래에서 위안화의 비중은 4.5%까지 상승했고 달러화 비중은 83.71%를 기록했다며 위안화의 사용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아르헨티나 정부는 어제 중국 수입품에 대한 위안화 결제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번 달 약 10억 달러를 위안화로 지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후 매달 약 7억 9천만 달러의 수입품이 위안화로 결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이완은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과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있다고 타이완 정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차이밍옌 타이완 국가안전국장은 어제 타이완의 국회인 입법원에 출석한 자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의 파이브 아이즈 동맹과 실시간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컴퓨터를 최신화했다며 기밀 체계를 통해 파이브 아이즈 동맹과 교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완이 파이브 아이즈 소속 국가들과 유사시 즉각적인 통보와 연락을 취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차이 국장의 이날 발언은 최근 타이완 해협 인근에서 중국의 군사적 도발 위협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한편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연례 한광 군사훈련 실시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 훈련이 다음 달 15일부터 19일까지 이루어질 예정인 지휘소 훈련과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될 병력 동원 실사격 훈련으로 나눠진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 작전계획참모차장실의 린 원황 연합작전계획차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훈련은 공산주의자들의 타이완 침공 위협과 그들이 타이완 인근에서 벌인 최근의 군사훈련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한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미국의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긍정평가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미한일 3국을 둘러싼 현재의 안보 환경이 한층 엄격해지고 있다면서 일본으로서도 미한일 3국 간 협력은 북한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에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어제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서 확장 억제 강화와 핵 전략기획 토의, 비확산 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 관리를 위한 핵 협의 그룹 설립에 합의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미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타이완 해협 안정의 중요성이 거론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 한국은 타이완 문제를 실제를 똑바로 인식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며 타이완 문제에서 언행에 신중을 기하고 잘못되고 위험한 길로 더는 나아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비오에이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27일 목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26일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고 미한 핵협의 그룹을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가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격상된 것을 확인하는 것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내에선 워싱턴 선언이 북핵 위협 고도화에 맞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보다 구체화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가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0도에서 10도, 낮 최고는 14도에서 22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미터, 서해에서는 0.5 내지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미한 정상회담을 갖고 미한 핵협의 그룹 창설에 합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나 동맹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은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 정상이 26일 북한 위협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미한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상호 방위 조약이 철통 같다며 여기에는 확장 억제에 대한 우리의 공약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Our mutual defense treaty is ironclad, and that includes our commitment to extended deterrence.
이어 그것은 특히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과 뻔뻔한 제재 위반에 직면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점증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과 한국이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직면하여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확장 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의지를 워싱턴 선언에 담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님은 한국에 대한 철통 같은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어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며 한미 양국은 새로운 확장 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핵협의 그룹 NCG를 창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두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은 한국이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며 한국의 미국 핵 억제에 대한 지속적 의존의 중요성, 필요성과 이점을 인식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미국 핵태세 보고서의 선언적 정책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모든 가능한 핵무기 사용의 경우 한국과 이를 협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며 미한 동맹은 이러한 협의를 촉진하기 위한 견실한 통신 인프라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은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핵과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 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핵 협의 그룹 NCG 설립을 선언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의 관련 질문에 워싱턴 선언은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진전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신중한 조치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용납되지 않으며 그러한 행동을 취하는 어떤 정권이든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핵 잠수함과 같은 전략 자산을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한 정상회담은 소수의 참모들이 배석하는 소인수 정상회담과 확대 정상회담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오전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 대통령 집무실인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마주 앉은 두 정상은 모두 발언에서 70년간 이어져 온 두 나라의 깊은 관계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을 친구로 지칭하며 동맹 70주년을 한국과 함께 기념하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자유세계의 안보는 파트너의 안보에 달려있다는 말을 했다며 오늘 나는 우리 파트너십이 어떤 도전도 다룰 준비가 돼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하고 두 나라 동맹이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가치 동맹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익에 따라서 만나고 헤어지는 편의적인 계약관계가 아닙니다. 가치에 기반해서 영원히 지속되는 동맹입니다. 서로 생각이 다른 어떤 현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통해 충분히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회복력이 강한 동맹입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질 바이든 여사,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부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등과 함께 이날 오전 10시 16분 백악관 남쪽 가든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맞이했습니다. 백악관은 윤 대통령의 도착과 함께 공식 환영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약 27분간 진행된 행사는 양국 국가 연주와 21발의 예포 발사, 미국 6회 공군과 해병대 의장대 사열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환영사에서 철통 같은 동맹을 축하하고 우리의 깊은 우정을 통해 대한민국과 미국이 연합하게 되는 것을 경축하고자 한다며 양국이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세계적 도전 과제에 함께 맞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한국은 우리 국민들의 용기와 희생 토대 위에 세워진 끊어질 수 없는 관계라며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싸운 미군 그리고 한국군 장병의 피로 거룩하게 된 관계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두 나라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잔인한 침공에 함께 맞서고 있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해 일하고 있다며 우리 미래 역시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가치에 기반을 둘 수 있도록 함께 투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답사에서 한미동맹은 이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거래 관계가 아니라며 한미동맹은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가치 동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미동맹은 정의로운 동맹이자 세계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한 글로벌 동맹이라며 저는 동맹의 70년 역사를 되돌아보고 동맹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기 위해 여기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환영 행사에는 교민 등 6,848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양국 정상의 환영사와 답사에 큰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처장관은 신설되는 미한 핵협의 그룹이 핵무기의 잠재적 사용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은 한국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미한 정상회담이 열린 26일 백악관에서 커비 조정관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이미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운영 중입니다. 이번에 창설된 미한 핵협의 그룹은 무엇이 다릅니까?
This is brand new because it's really focused on nuclear capabilities and any potential use of nuclear weapons. Nothing's changed.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핵 역량과 핵무기의 잠재적 사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확장 억제 정책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건 잠재적 핵무기 사용에 관한 논의가 있을 경우 우리가 고위급에서 협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것이 다른 점입니다.
한국에선 자체 핵무장에 대한 여론이 높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핵협의 그룹 창설에 영향을 끼친 건 아닙니까?
That is for the South Korean people to speak to and for President Yoon to speak to. President Biden wanted to pursue this.
그 문제는 한국인과 윤 대통령이 답할 사안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핵협의 그룹을 추구하기를 원한 것, 우리가 이것을 옳은 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핵협의 그룹은 우리가 동맹인 한국과 잠재적 핵무기 사용에 대한 의미 있는 대화를 하는 데 있어 중요한 무대와 수단을 제공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요. 한국의 살상 무기 제공과 관련해 두 정상이 논의를 했나요?
They absolutely talked about Ukraine today, of course, and we're grateful for all the support that South Korea has been providing to Ukraine.
물론 두 정상은 오늘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해온 모든 지원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2억 5천만 달러 이상의 인도적 지원과 비살상 역량, 푸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제재 이행, 침략 행위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 등이죠. 한국은 훌륭한 후원자이자 친구입니다. 한국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이끄는 우크라이나 방위 연락그룹의 일원입니다. 이 회의는 지난주에도 독일에서 열렸었죠. 한국은 그 자리에 있었고 매우 협력적이었습니다. 각국은 우크라이나 지원 여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 결정을 내린다면 어떻게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도 정해야 합니다. 우린 그 결정을 존중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주권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의 윤 대통령과 같은 동맹, 친구의 주권적 결정을 존중하고 싶습니다. 한국이 하려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계속 감사할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 한일 삼각 공조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입니까? 여전히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역사와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We have noted with tremendous gratitude and appreciation President Yoon's strong leadership when it comes to forging
우리는 일본과의 더 나은 양자 관계를 구축하는 데 대한 윤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 사안을 놓고 매우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역사 문제를 다루는 건 때론 어렵습니다. 그중 일부는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두 정상은 이 관계를 매우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방법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은 3국 간 협력을 개선하는 데 진지합니다. 실제로 최근엔 인도태평양에서 3국 간 군사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훈련을 보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존 커비 NSC 전략소통조정관으로부터 신설되는 미한 핵협의 그룹 등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미국 상원의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양국 간 핵협의 그룹을 창설하기로 합의한 데 초당적으로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증대된 현실을 반영하는 조치라는 평가입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의 밤메넨데즈 외교위원장과 잭리드 군사위원장은 26일 미한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공동성명을 통해 한반도에 대한 우리의 확장 억제를 강화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워싱턴 선언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더 짧은 사거리의 전술 핵무기 등 보다 진전된 핵 운반 체계를 계속 시험하는 가운데 북한 핵 프로그램은 더욱 위협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한국과의 우리 동맹은 이런 새로운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핵협의그룹 NCG를 창설하고 핵위기에 대해 한국과 더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협의하기로 한 오늘의 결정은 바로 이런 현실을 반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유럽 정부에서 핵 비상사태에 대해 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과 정기적으로 관여하는 것처럼 동맹인 한국과도 마찬가지로 행동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의의 빈도와 폭, 깊이를 증대하고 역내의 미국 핵 전략 자산의 전개를 늘리는 건 한국 국민들에 대한 확고한 공약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미한 관계를 위한 이런 긍정적인 조치와 한국의 비확산 공약 재시행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와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도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NCG를 창설하기로 한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의원들은 한국은 핵 계획에 대한 더 심도 있는 협의를 오랫동안 요청해왔다며 동맹의 억지력과 관련된 훈련을 활성화하고 전략 자산의 정기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전구 전개를 재개하겠다는 약속은 억지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의원들은 그러나 NCG가 동맹의 전략적 태세를 크게 개선하기 위해선 선언 이상의 것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원들은 우리의 적국들은 그들의 국가안보 전략에서 핵무기의 역할을 축소하지 않았으며 북한 핵태세 구축의 놀라운 속도는 동맹도 이에 맞춰 태세를 조정해 나갈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NCG는 모든 관련 문제와 함께 미국의 핵무기를 한국 정부로 돌리는 것이 필요한 상황을 논의하는 포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 한동맹 70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가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격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문가들은 평했습니다.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협의 그룹을 창설한 데 대해서는 한국민들에게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26일 VOA에 이번 미한 정상회담이 매우 긍정적인 회담이었다며 양측 모두 전반적인 관계뿐 아니라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길 원했던 것이 분명하다고 진단했습니다.
the real breadth of topics that were discussed just in the joint press conference. It clearly shows that the relationship is
클링너 연구원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매우 광범위한 주제가 논의됐다며 북한 위협, 인도태평양 안보, 경제와 교역, 첨단 기술, 사이버와 우주 협력 등을 언급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도 26일 VOA에 양국 정부가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조율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10년이나 15년 전만 해도 공동성명이 외교와 안보에 집중됐지만 이번엔 우주, 사이버, 청정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And so what this tells me is that the two governments are really coordinating across a broader range of issues.
스나이더 국장은 양국 정부가 더 폭넓은 현안들에 걸쳐 조율하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주로 안보 관계와 북한 억지에 집중하던 과거의 관계와 매우 다르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우주와 첨단 기술 등 특화된 경제 개발 분야에서 예전부터 미국과 협력을 모색했지만 미국 정부는 최근까지도 일정 부분 거리를 두었다며 이제는 미국이 한국과의 경제 정책의 통합을 보다 포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은 미국의 혜택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전 세계의 자유에 도움이 된다고 밝힌 데 주목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미국이 한국의 성공을 포용하고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의지를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트로이 스탱걸은 한미경제연구소 선임 국장은 경제협력은 이제 미한 관계의 핵심 요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When we look at technologies such as semiconductors, which are foundational for economic growth, national defense, it's clear that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are.
스탱걸은 국장은 국방과 경제 성장의 기반이 되는 반도체 등의 기술을 보면 앞으로 미국과 한국이 핵심 경제 현안들에서 매우 깊은 협력을 할 것이라는 점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에서 보여준 긴장을 해소하고 양국의 이익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탱거론 국장은 미한 정상회담 이전에 이미 양측이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과 관련한 우려를 해소하는 데 많은 진전을 냈다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창설되는 차세대 핵심 실용기술 대화 등을 통해 협의를 심화하면서 앞으로는 유사한 어려움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한 양국은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고 잠재적 핵 위기에 한국의 참여를 높이는 새로운 협의체인 핵협의 그룹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국은 핵확산 금지조약 NPT상 의무를 재확인하며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비확산 정책을 담당했던 전직 고위 당국자들은 미국과 한국 간 새로운 협의체인 핵협의 그룹이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26일 VOA에 핵협의 그룹은 확장 억제 정책의 입안과 실행에 있어 한국이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북한의 공격에 대해 재래식이나 핵 등 동맹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is new group will give South Koreans a greater voice in the development and execution of extended deterrence policies.
아이논 전 특보는 이것은 한국 국민들에게 자국 정부가 자신들의 중요한 안보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더욱 큰 확신을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니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도 VOA에 핵 억지력 계획에서 한국 정부의 목소리를 높이고 공식화함으로써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반영되고 동맹이 단결할 것이며 억지력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할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것은 핵무기를 제외한 모든 핵 위력을 공유하는 것이고 독자적인 핵 옵션을 불필요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조정관도 핵협의 그룹이 실제로 가동되면 미국과 한국 사이의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가시적인 증거가 나타날 것이라며 미국의 한국 방어 공약에 대한 확신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달리 한국에는 전술핵을 배치하지 않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체의 효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말했습니다.
So I think the U.S. has many different options for using nuclear weapons. If it had to, and we don't need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다며 항공기나 미사일, 잠수함을 통해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전술핵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논 전 특보도 전술핵이 한국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해서 새로운 협의체의 효과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확장 억제의 기본적인 원칙과 목적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두 협의체가 같은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Hopefully, the assurances provided in the Washington Declaration will give South Korea confidence to remain a non-nuclear weapon state under the NPT.
아이논 전 특보는 그러면서 워싱턴 선언에 담긴 여러 확장 억제 강화 조치가 한국이 앞으로도 계속 핵 확산 금지 조약 NPT가 규정한 비핵국으로 남을 확신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더그 벤도 케이토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워싱턴 선언은 미국의 확장 억제 유지력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시도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책이 지역적인 도움은 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들은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벤도 연구원은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 수와 위력을 계속 높인다면 한국에서 이에 상응한 폭탄을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내에서는 이번 미한 정상의 워싱턴 선언에 대해 북핵 위협 고도화에 맞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보다 구체화하고 그 실행 과정에서 한국의 관여도를 높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이 설치기로 합의한 핵협의 그룹 NCD의 실효성을 두고 엇갈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 정상의 이번 워싱턴 선언에는 핵협의 그룹, 즉 NCG의 신설과 전략핵 잠수함 SSBN 등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인 한반도 전개 확대, 핵 위기 상황에 대비한 도상 시뮬레이션 등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를 보다 구체화한 새로운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미한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확장 억제 강화와 그 실행 방안은 과거와 다른 것이라며 북핵에 대한 한국 국민의 우려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특히 새롭게 창설된 NCG에 대해 미한 간 핵 관련 논의에 특화한 첫 고위급 상설 협의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핵 운용에 대한 미한 두 나라 간 정보 공유와 공동 계획 메커니즘으로 한국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한국 대통령실의 자체 평가입니다. 차관복급 협의체인 NCG는 1년에 4차례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회의 결과는 양국 대통령에게 보고토록 돼 있습니다. 한국 내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미국의 한반도 관련 핵 대응 의사결정 과정에 한국의 관여도를 늘리고 미한 간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 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핵 문제에 특화시켜서 핵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것부터 기획과 실행까지 전반적인 내용들을 협의하면서 한국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한층 확장 억제의 제도화를 위한 그런 조치라고 생각이 돼요.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핵 독자 운영을 추구하는 미국이 양자동맹에서 이런 협의체를 만든 선례가 없다며 NCG를 통해 미국의 핵 운영 결정권에 한국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NCG 창설이 북한의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메시지 발신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듯이 미 한도 NCG 창설을 통해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핵 보복이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는 압박 메시지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술핵 배치라는 눈에 보이는 안전판이 없는 상황에서 NCG 창설이 한국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잠재우기엔 한계가 있다는 견해도 나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NCG가 상설기구지만 북핵 위협에 대한 실시간 대응기구는 아니라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핵기획그룹 NPG와 비교해 협의체의 실효성이 모호하다고 말했습니다.
핵 협의 그룹은 이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협의 안에서 끝나는 거지 협의 자체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협의 그룹과 계획 그룹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리고 전술핵이 들어와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협의 수준이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나토의 수준에 상당히 못 미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전술핵 재배치가 이루어져도 상징적 의미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북한 입장에선 미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장착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전략폭격기 등이 더 위협적이기 때문입니다. 김현욱 교수는 미한 NCG는 핵 확산을 우려하는 미국과 확장 억제를 최대한 담보받으려는 한국 두 나라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일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향후 이를 어떻게 운용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은 또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과 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한반도에서의 핵 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과 훈련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핵 관련 유사시 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도 도입할 계획임을 명시했습니다. 박원권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핵을 상정하지 않은 기존 미한연합훈련과는 다른 진전된 훈련 개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북한은 핵을 상정해놓고 하고 한국은 핵이 없으니까 당연히 한국이 갖고 있는 재래식 전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을 두 개를 같이 합쳐서 공동작전을 한다는 것은 작전계획하의 연합작전 수준은 아니더라도 이전보다는 훨씬 더 군사적인 대응을 한미가 밀접하게 협력해서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전략핵 잠수함, SSBN, 한국 기항 등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를 늘리기로 한 데 대해선 상징적 조치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SSBN 한국 기항은 확장 억제의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조치라기보다는 한국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감을 주려는 조치로 평가했습니다. 김 교수는 사정거리 12,000km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이 한반도에 너무 근접해 노출되면 오히려 군사적으로 전략적 가치나 효과가 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원공 교수는 SSBN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략 자살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 의지를 보여주려는 조치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략 자산 중에도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고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한국의 방어를 위해서 운영될 수 있는 게 바로 원자력 잠수함이고 그중에 SSBN이니까 그거를 이렇게 가끔 보여주는 걸 통해서 그런 의지를 시연한다라는 거죠.
미한 정상은 한국 내에서 비등해진 독자 핵 무장론에 대해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선언엔 윤 대통령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점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한국 내에선 미한 정상의 이번 회담 결과에도 자체 핵무장론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워싱턴 선언엔 NCG 설립 등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들이 적지 않지만 북한의 대남 전술핵 위협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고 가까운 미래 북한의 제7차 핵실험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국가 생존을 위해 NPT를 탈퇴할 수 있는 권리마저 자발적으로 포기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전략 핵 잠수함을 정례적으로 전개하면 북한의 핵 사용 의지를 꺾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한반도를 넘어 중국 등 역내 위협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략 자산 중 하나인 전략 핵 잠수함을 한국에 전개하겠다고 밝혀 북한 핵 위협을 억제하는 데 어떤 효과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6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핵잠수함과 같은 전략 자산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도 25일 브리핑에서 미국이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를 더욱 강화하는 차원에서 전략 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정례적으로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올해 전략폭격기와 스텔스 전투기, 핵추진 항공모함 등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해왔는데 여기에 전략핵잠수함을 추가로 포함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현재 약 18,000톤가량의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을 14척 보유하고 있으며 이 잠수함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용 저위력 전술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오하이오급 전략핵 잠수함에는 총 24개 SLBM 발사관이 있는데 여기에 탑재되는 트라이던트 2 미사일은 한 기당 475킬로톤에 달하는 열핵탄도 8발을 탑재하고 있어 전개 시 강력한 핵 억지력을 보장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미국은 또 현재 운영 중인 14척의 오하이오급 전략핵 잠수함을 대체할 수 있는 2만 800톤 콜롬비아급 전략핵 잠수함 12척을 오는 2031년까지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대표적인 비대칭 전력인 전략핵 잠수함이 고도의 피탐지 기술과 핵투발 수단으로 무장했다며 전략핵 잠수함 한 척은 사실상 하나의 핵보유국과 맞먹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치만으로도 김정은의 핵 사용과 도발 의지를 꺾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t is a signal of the United States commitment to use all of its military capabilities to defend South Korea.
한미 연합사 작전 참모를 지낸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 전략센터 부대표는 26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전략 핵 잠수함의 정례적 한국 배치는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모든 군사력을 동원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략핵 잠수함이 부산에 배치되면 김정은이 오판할 경우 북한 정권을 끝낼 수 있는 상당한 군사적 능력을 제공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특히 미국 전략핵 잠수함이 핵탄두를 탑재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40년 만에 전략핵 잠수함의 추가 전개 결정은 미국의 확장 억제력에 대한 한국 내 일각의 의구심을 잠재우는 매우 훌륭한 억제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so this is a physical commitment to provide a visual demonstration of our commitment.
로렌스 코브 전 미국 국방부 차관보도 전략폭격기나 스텔스 전투기와 마찬가지로 전략핵 잠수함은 북한이 위치를 쉽게 탐지할 수 없다는 데서 강력한 억제력을 갖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번 전략핵 잠수함 정기적 배치 결정은 한국을 넘어 인도태평양 영내 전체에 미국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고 강력한 억제력을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브 전 차관보는 미국의 전략핵 잠수함 배치는 타이완 해협 문제 등과 관련해 중국에게 메시지를 보낼 것이며 미한일 3국 간 협력과 훈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도록 한국 내 여론을 달래는 역할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하원의원들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서한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서한을 주도한 한국계 의원들은 초당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 40명이 26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올해 미한 동맹의 위대한 성과를 기념하는 가운데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을 양국이 서로에게 향후 70년간 강력한 동반자 관계를 재공약하는 기회로 삼을 것을 독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를 위해 미한 양국 간 경제적 유대를 심화하고 핵심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며 인적 교류를 증진하고 이미 강력한 상호 방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윤 대통령과 협력할 것을 독려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초당적인 지원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서한 전달은 민주당의 앤디 킴, 메릴린 스트릴랜드, 공화당의 영 킴, 미셸 스틸 등 한국계 하원 의원 4명의 주도로 이뤄졌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시급한 우려들 가운데 많은 부분이 한국의 이웃에 있으며 한국의 통찰력과 안보 공조는 미한 양국이 지난 70년의 성공을 앞으로 수십 년간 이어가는 데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미한 양국 간 긴밀한 공조는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 뿐 아니라 이런 복잡한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협력적 혁신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미한 양국은 계속해서 차세대 최첨단 기술을 견인하는 엔진이 돼야 한다며 이 중요한 파트너십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은 훨씬 더 많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그러면서 앞으로 70년이 지난 70년만큼 결실을 보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미한 관계의 모든 방면에서 협력하길 고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과 한국 정상이 한국 전쟁에서 실종된 장병들을 끝까지 찾겠다고 다짐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성명은 장병들의 용감한 행동에 대한 감사를 재확인하는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26일 한국전 명예훈장 수여자의 신원 확인에 관한 미국과 한국 대통령의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두 정상은 성명에서 미국과 한국은 한국전쟁에서 전사하고 73년 동안 실종됐던 고 루터 스토리 미 육군 상병의 신원 확인을 발표하게 돼 영광이라며 성명 채택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스토리 상병은 1950년 9월 1일 낙동강 전투에서 북한군과의 치열한 전투 중 부상을 입고 혼자 전방에 남아 용맹함을 보였지만 이후 스토리 상병의 유해를 찾을 수도 없었고 그가 포로로 잡혔다는 기록도 없었다고 성명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952년 6월 21일 스토리 상병의 전공이 인정돼 부친에게 미국 최고 등급인 명예훈장이 수여됐다고 전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성명에서 미국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가 2018년 하와이 국립태평양 기념묘지에 안장된 한국전 참전전사자의 신원 미확인 유해 652구를 발굴했고 2021년 일부 유해를 DNA 등의 분석을 통해 신원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023년 4월 6일 DPAA가 스토리 상병의 신원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정상은 스토리 상병의 숭고한 희생과 영웅적 행동은 오늘날 한국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안보, 번영을 잘 보여준다고 강조하며 양국은 스토리 상병과 같은 실종된 장병들을 찾기 위해 계속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전협정 및 미한동맹 70주년을 맞아 자유와 가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장병들의 용감한 행동에 대한 존중과 감사를 재확인하는 기회로서 공동성명을 채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이번 미한정상회담에서 안보와 외교, 경제 사안 이외에 북한 인권 문제도 논의했습니다. 특히 납북자와 억류자, 국군 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점이 주목됩니다. 김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두 정상은 성명에서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주민의 인권과 존엄을 노골적으로 침해하고 희소한 자원을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투입하는 결정을 내린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자원 전용 문제에 대한 비판이 담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동성명은 또 미국과 한국은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으며 북한 내 인권을 증진하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 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한 정상이 공동성명을 통해 납북자와 억류자, 미송환 국군 포로 문제 해결 의지를 밝힌 건 사실상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국과 캐나다, 한국의 여러 북한인권단체들은 미한 정상에게 공개 소환을 보내 이 문제를 정상회담에서 논의하고 공동성명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과 탈북민들은 미한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제기된 데 대해 고무적이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26일 BOA에 두 정상이 공동성명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강조한 건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a very good reflection of the current very good state of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킹 전 특사는 이는 현재 한국과 미국 사이의 아주 좋은 관계를 잘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권은 두 정상 모두에게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를 강조하는 건 북한 인권 문제를 환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그러면서 이번 공동성명과 윤 대통령의 의회 연설 등을 계기로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의 인준이 조속히 완료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북한 인권 운동가로 활동 중인 북한 신의주 출신 김두현 씨는 공동성명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자세히 언급한 건 주민들에게 매우 희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북한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심각한 그런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일단은 뭐 고무적인 것 같아요. 진짜 바람직한 희망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뭐 조금 더 욕심을 부리자면 좀 아쉬운 것은 어떻게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할 것인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도 좀 포함됐으면 북한 정권이 조금 더 놀라지 않을까.
김 씨는 또 김정은 정권이 국가 재원을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투입하고 있다는 지적은 주민들에게 매우 설득력 있는 내용이라며 이를 어떻게 주민들에게 전달할지 양국이 모두 숙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만 끝날 게 아니라 왜 북한 주민들이 국제사회의 어떤 제재를 받고 있는지 그 정보 접근, 자유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해서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지금 세계가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과 왜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들 스스로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미래 국가 핵심 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나라는 양국 정부와 학계, 민간 부문 간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자 정보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을 추구하기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라티 프라바카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과 이종호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5일 백악관에서 회담을 갖고 양자 정보과학기술협력공동성명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공동의 가치와 강력한 동맹을 바탕으로 양국 국민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양자 정보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한 양국은 양자 정보과학기술이 양자 역학을 활용해 정보를 획득하고 전송하며 처리하는 새로운 방법을 탐구함으로써 강력한 컴퓨터와 더 안전한 통신망, 더 정밀하고 정확한 센서의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신흥기술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양국은 지난 1999년 7월 2일 양국이 서명한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을 토대로 이번 양자정보과학기술협력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간 공유된 비전을 진전시키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탐구의 자유와 공정한 경쟁, 개방성과 투명성, 책임성 및 상호주의,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집행, 연구의 엄격함과 무결성, 연구보안, 민주적 가치를 포함한 양국의 공동가치에 기반을 둔 선의의 협력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사람이 완전히 참여하고 동등한 성공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포용적인 과학연구 공동체를 만들고 평등과 다양성, 포용성, 접근성 등 범분야적 공통 관심사를 해결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양자 정보과학기술 연구 진행에 대한 이해폭을 넓히기 위해 정부와 학계, 민간 부문 간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한 양국은 또 공동 성명에서 민간 부문과 산업 컨소시엄을 참여시켜 양자 정보과학기술 연구 개발을 위한 신뢰받는 글로벌 시장 및 공급망을 구축하고 경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자 정보과학기술 표준화 및 기술 보호 등 국제적 공조가 중요한 문제들을 논의할 정기적인 양자 및 다자 간 기회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양국은 양국 간 우호관계와 이해를 강화하고 양자 정보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증대를 바탕으로 관련 기술 강화에 상호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동성명 발표 소식을 전하고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미래 국가 핵심 전략기술로 주목받는 양자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협력 확대 의지를 담은 공동성명을 통해 양자과학기술 선도국가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같은 성과는 지난해 5월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첫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양자 기술을 포함한 핵심 기술 분야의 민관 협력 및 인적 교류 강화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동 성명을 바탕으로 앞으로 양자 과학 기술 분야의 공동 연구 및 전문가 교류를 가속화해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이번 공동성명을 계기로 주요 양자과학기술 선도국이 참여하는 정부 간 양자 및 다자협의체에 신규로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번에 새롭게 참여하게 된 양자정보과학기술 분야 정부 간 양자 및 다자협의체는 미국이 주요 양자과학기술 선도국 중심으로 설립해 운영해 왔습니다. 양자 및 다자 협의체는 양자 과학기술 발전과 글로벌 생태계 조성을 위해 주도국 중심으로 지난해 5월 설립됐으며 미국과 캐나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호주 등이 참여해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워싱턴에서 탈북 청년들과 인권운동가들을 만났습니다. 일부 참석자들은 VOA에 큰 격려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26일 오후 워싱턴의 주미 대한제국공사관에서 북한 인권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이날 김 여사를 만난 관계자들은 VOA에 황중국 주위엔 한국대사회 사회로 1시간가량 비공개 면담이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정박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가 나왔고 그레그 스칼라트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수전 솔티 북한자유연합 의장,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풀려난 지 엿새 만에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모친 신디 원비어 씨가 참석했습니다. 또 미국에서 활발한 북한인권운동을 펼치고 있는 북한 출신 이연승 글로벌 평화재단 연구원, 조셉 김 부시연구소 북한 담당 연구원, 컬럼비아 대학원에 재학 중인 이서연 씨 등 탈북 청년들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김 여사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말할 권한이 없다면서도 이날 회동이 큰 격려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연승 씨는 북한 인권을 개선하겠다는 윤 대통령 부부와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북한 인권 문제로 특별히 영부인께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게 저희한테는 크나큰 감사한 일이고 또 에너지를 쏟아 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이 미국 국빈 방문 중에 또 북한 인권 관련돼서 그런 미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특별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 씨는 김 여사에게 우리가 왜 북한 인권을 얘기하는지 설명하고 북한 주민들의 존엄과 가치를 이야기하고 그들의 가치를 지켜주기 위해 다 같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북한 인권 관련 유엔 안보리 비공식 회의에서 유창한 영어로 증언에 관심을 끌었던 이서연 씨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고 나누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습니다.
영부인님께서 이렇게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탈북민들을 만나주신 것은 처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윤석열 정부의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고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그냥 한 영부인의 개인적인 행보가 아니라 그만큼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그런 활동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씨는 이날 면담에서 인권 문제가 안보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대북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오토 원비어의 모친 신디 원비어 씨는 VOA에 김 여사가 아들에게 일어난 일에 관심을 가졌다고 진심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I really liked her and I truly believe that she cared about what happened to Otto and I think
이어 김 여사가 미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스칼라트 총장은 김 여사가 모든 참석자의 이야기와 권고를 경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김 여사와 윤 대통령 모두에게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며 이런 모습은 매우 고무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정책에서 인권 우선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 국무부가 26일 역사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과 일본의 협력을 고무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최근 미국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 개선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하며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긍정적인 전향적 조치를 취한 데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이 민감한 역사적 문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우리는 공동의 역내 및 국제적 우선순위를 진전시킬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3자적으로 전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4일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안보 문제가 너무 시급하기 때문에 일본과의 협력을 미룰 수 없다며 100년 전 일어난 일 때문에 일본에게 사과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 탈북민의 세상 보기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791년 4월 27일 점과 선의 언어 모스부호를 발명한 미국의 발명가 사무엘 모스가 매사추세츠주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1810년 예일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화가로 활동했습니다. 평소 통신에 관심이 많던 모스는 1932년 유럽에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오던 중 과학자 찰스 토마스 잭슨이 사람들에게 전자석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것을 계기로 모스는 전자석을 활용한 전신기를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사무엘 모스는 연락을 늦게 받아 아내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워싱턴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던 사무엘 모스는 아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뉴헤븐 집으로 급하게 갔지만 아내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멀리 있는 곳에 소식을 어떻게 하면 빨리 알릴 수 있을까 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친구 알프레드 베일이 점과 선을 조합하는 방법인 모스 신호를 개발하며 함께 연구를 진행해 모스 전신기 개발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1844년 모스 부호를 이용한 첫 송신에 성공합니다. 볼티모어에서 워싱턴으로 모스 부호를 이용해 전보문을 보냈습니다. 모스 부호는 이후 전화가 발명될 때까지 최고 통신수단으로 사용됩니다. 1667년 4월 27일 시각장애와 가난에 시달리던 존 밀턴이 신라권의 출판 계약을 맺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버금가는 대작가로 평가되는 존 밀턴이 저작권을 10파운드에 판 것입니다. 1608년 영국에서 태어난 밀턴은 40대 중반인 1652년 실명합니다. 밀턴의 결혼 생활은 평탄치 않았습니다. 세 번의 결혼을 했으며 밀턴의 두 번째 아내와 아이는 1658년 출산 중 생명을 잃었습니다. 신라권은 1658년 지필에 들어갔는데 밀턴이 말을 하면 친구들이 글을 쓰는 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1664년 신라권이 완성됩니다. 밀턴은 출판업자 사무엘 시몬스와 1667년 4월 27일 계약금 5파운드를 받고 세 차례 1300부를 찍어 팔릴 때마다 5파운드를 추가로 받는다는 계약을 맺습니다. 총 20파운드에 신라권의 저작권 관련 모든 권한을 넘긴 것입니다. 밀턴이 살면서 받은 돈은 모두 10파운드, 1674년 밀턴 사망 후 부인이 받은 돈은 8파운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는 VOA 방송은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또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